오늘은 하늘의 우물을 파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로서의 물, 보이는 물입니다. 그건 땅의 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물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물, 하늘의 물입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만 신기한 것은 하늘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자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물, 영적인 물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쉽게 고갈되고 메말라 버리지만 하늘의 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원을 개발하지를 잘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땅의 물, 눈에 보이는 물을 기르러 온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주님이 땅의 물을 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늘의 물,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를 하늘의 물을 공급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이 하늘의 물은 그저 우리 심령에 고여있는 맥빠진 썩은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흐르는 생명이 꽉 들어차 있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물이 뭐냐? 바로 성령, 하늘의 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물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콸콸콸콸 샘솟아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샘이 하나 있어요. 하늘의 샘, 우리 안에 이 우물이 있다는 것, 이 재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수를 솟아내는 우물, 이것을 집요하게 파괴하고 더럽히고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 원수들이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물이 안 나오도록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은 계속해서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걸 빼앗아버립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 이 원수들이 이삭의 다른 것, 다른 소유물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우물만 집중적으로 파괴시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그 놀라운 능력, 형통, 축복의 비밀이 우물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보세요.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어요. 기적 같은 수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 모든 형통, 이 모든 성공, 이 모든 성취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물에 있었어요. 좋은 우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삭의 그 우물만 메워버리고 우물만 빼앗으면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그의 능력과 형통과 성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우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어디에 집중 공격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 하늘 우물을 더럽혀버리고 이 하늘 우물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더 이상 솟아나지 않게 합니다. 왜? 여기가 이 우물이 성도의 성공과 능력과 형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토미 테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어느 한 집회에서 자기 친구의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 땅에 그 가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인도에 그 어느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한 가운데에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진 버려져 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땅을 샀으니까 우물을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물을 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려고 가 보니까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요. 거기에 막 뭐 부서진 가구 그 다음에 뭐 예, 다 부서진 기계들, 녹이 쓸대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콜라병, 뭐 플라스틱병, 막 잡다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막 그 우물 안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다 끄집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다 청소하고 밑바닥을 떡 들여다보는데 막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왜요? 그 우물 밑바닥 속에 코브라 300마리가 뒤엉켜가지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그 뱀 잡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다 잡아내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물이 어떻게 됐는가 가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꽉 막혀버리고 쓰레기더미가 된 그 우물에서 청소해놓으니까 다시금 맑은 생명수가 쫄쫄쫄쫄하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심지어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독사들이 들어앉아 있는 그런 쓴물을 내는 우물이 되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괴시키려는 블레셋과 직접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뭐 했어요? 또 메꾸는 거예요. 하여튼 이 원수들은 우물 자꾸 메꾸는 거예요.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얼마든지 실력이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우물, 전혀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있는데 누구의 우물을 팠다고요?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입니다. 건조한 땅에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또 물이 나온다 한들 그게 충분히 깨끗하고 많은 양의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대신에 먼저 아버지가 팠던 이미 과거에 파가지고 물이 나왔던 그 우물을 다시금 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회복해가지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른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아버지 우물 파가지고 회복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팠던 그 우물을 유산으로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갔습니다. 또 내려가가지고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계속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기다리지 25년을 기다리다니까 중간에 그냥 낙심했습니다. 그 의심하던 찰나에 이 부인되는 사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지요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장구쳐요. 하여튼 거꾸로 맞장구 쳐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러면 내 몸종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후사를 이어가십시다. 그래서 덜렁 부인 말을 또 들어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남자 힘이 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제보로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낳고 좀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사라 본부인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또 여자의 마음이 바뀌네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래서 또 들어야지요. 그 쫓아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아이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약점, 그의 허물, 그의 부족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집안 아닙니까? 되는 교회는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의 것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요, 한국 교회나 이 사회의 분위기가 무조건하고 인생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거 낡았다, 구식이다, 잘못되었다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우물을 파겠다고요. 많은 경우에 그 새우물들이 터진 웅덩이, 흙탕물만 쏟아내는 마실 수 없는 웅덩이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의 선진들, 인생의 선배들의 귀한 것, 유산을 이어받아서 다시 파는 일이, 계승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 장점, 허물이 있죠.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교훈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기쁨의 교회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힘쓰고 애써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6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교회에서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향유옥갑을 깨뜨려 붙듯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충성과 헌신, 그 기도 속에,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과 비밀한 언약의 약속을 체결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감동하실 만한 신앙의 열매를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자손들, 너의 교회, 이 민족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언약처럼 그 축복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셉,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계속 계속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름다운 미담들을 들어봐요. 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팠던 그 우물을, 옛 우물이지만 그걸 우리도 이어받아서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유산,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비밀한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이어받아 성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려 그 믿음의 축복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그걸 이어받지 못하면, 버려버리면 그 축복의 언약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대들을 통하여 이미 비밀한 중에 주셨던 그 언약들을 남김없이 우리에 대해 다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성전의 시대도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이어받아 성취하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큰아이와 함께 고향 선산을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명령을 받자와가지고 고향선산에 가서 뿌리 교육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육체적인 육신의 혈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니까 교육상. 그러나 차 속에 한 4시간 정도 동안에 이제 아들이 제법 커놓으니까 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유산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빠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 따로 없어요. 제가 조상 되어버린 거예요. 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비전들을 나누었어요. 그때 또 아이도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바를 나누는데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참 기분이 좋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무언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유산, 영적인 유산, 영적인 비전, 축복의 유업들이 흘러간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차를 댔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요, 부족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나름대로 하늘 우물을 팔려고 애썼던 이 하늘의 우물을 이 아이도 이어받아 계속 일생 동안 하늘 우물 파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던 이삭, 원수들이 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지도 않았던 그 원수들이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다툼이 있었어. 그러고는 그 우물 이름을 에셋이라고 짓고는 또 딴 데로 갑니다. 또 막 우겨가지고 또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삭이 대적한다, 저들이 대적한다 이러면서 신나라고 우물 이름 짓고는 또 포기하고 떠납니다. 바보 같아요 정말. 그 떠나가지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땅만 파면은 이삭이 땅만 파면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도우심이에요. 나중에는 계속 우물을 파니까요 원수들이 도저히 와서 회방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넓고 광대한 곳에 우물을 딱 판 거예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 이제 이 우물에서 이제 예? 큰 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했느냐? 넓고 크다는 뜻에서 르호봇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르호봇 넓고 큰 지경의 우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원수들이 이삭이 우물만 파면은 시비를 걸고 파괴시키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직접 맞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빼앗기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하고 실패자요, 낙오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또 빼앗기면 빼앗긴 채로 두고 계속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삭이 했던 일은 뭡니까? 쉬지 않고 했던 일은 뭡니까? 예, 우물을 계속 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내 우물인데 왜 자기 우물이냐고 우깁니까? 그러면 어때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도 굉장한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칼을 뽑아들고 피비린내 나는 우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한이 꽉 들어찹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우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 싸우는데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갈등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겠지요. 그러나 내버려두고 묵묵히 우물 파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물만 디립다 팠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우물만 팠는데 바보같이 도망만 다녔는데 그 이삭에게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계속 강성하고 축복한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평의 조약을 맺자. 누가 이긴 겁니까? 우물만 팠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이삭이 이겼어요.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다윗도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그렇건 말건 거기에 싸우는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잠깐 마음 뺏기더라도 계속해서 하늘 우물을 파야 돼요. 계속 생명수를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우물 파는 거는 중단되면 안 돼요. 우물만 나오면, 생수만 나오면 성도는 승리하고 형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물만 파면은 생명수가 나오면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심령이 메말라진다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이 각박해져가고 삭막해져간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땅이 급속히 사막화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도 급속히 영적인 사막화가 되어져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삭막하고 메마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내면에 있는 하늘의 우물을 팔 수만 있고 그 우물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풍성하고 만족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승부처가 어딥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 내몽고에 거대한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모래 언덕으로 가득 찬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탐사를 했는데 그 거대한 사막의 지하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추정에 하면 이 물이 제대로만 개발되어지면 1년 동안에 여러분 1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물통 5억 개 분량의 물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물이면은 그 사막을 수년 내로 다 물이 풍족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도 깊이만 파면은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너무 메말라요.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내 심령이 건조해졌습니다.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깊이. 근데 여러분, 더 깊이 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혼자 잘 됩니까? 혼자도 해야 되겠죠. 혼자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우물은 함께 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더 힘들어질 때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여서 같이 노래하면서, 힘드니까 노래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물 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며 우물 파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광야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행진할 때 어느 시점에서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메말라서 지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우물을 파라, 내가 생수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노래하면서 우물무라 솟아나라 노래했다고 그래요. 노래하면서 누가 앞장서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지휘관들이 팠고,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교회로 말하면은 지휘관들, 목사님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 성도들 중에 앞장서는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팠다는 거예요. 뭘 팠습니까? 하늘의 우물을 팠던 거예요. 우물무라 솟아나라, 우물무라 솟아나라, 얼씨구나 좋다, 우물무라 솟아나라,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곳곳에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의 우물이 파여진 거예요. 메마른 사막의 한복판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쉬며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메마른 시대를 통과하는 광야교회, 광야성도의 비전이다 이거예요. 생명수가 없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더 깊이 더 깊이 노래하며 팔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수를 이 메마른 세상에 콸콸콸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